3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구든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며 말씀의 사람 되어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적을, 홍해가 갈라진 것을 아주 최고로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홍해 갈라진 것만 기적이 아니고 요단강도 갈라졌고 또 하늘에서도 만나가 내려온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기적하면은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그거 최고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도 뭐 큰 바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엄청난 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좀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했다, 이것을 의미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인간 능력을 초월하지 아니한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이 인간 능력을 초월한 그러한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진 게 더 크냐, 요단강이 갈라진 게 더 크냐,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무래도 뭐 조금만 강보다도 뭐 요단강이 조그만지 모르겠는데 홍해가 큰 바다 갈라진 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뭐 보편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강은 강이 갈라진 것하고 바다 갈라진 것하고 똑같을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죠. 야,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적 중에 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하고 그 사건하고 인간이 회개한 그 사건하고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은 여러분은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큰 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싶습니까? 홍해 갈라진 것이 더 크다. 아마 느낌이 그럴 거예요. 인간 회개한 거에 그게 홍해 갈라진 거에 기적에 비하겠는가? 홍해 갈라진 기적이 더 어렵지. 뭐 이러한 그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이고 그 둘 다 어렵네요, 뭐 이런 말도 뭐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홍해 갈라진 사건보다도 인간이, 죄인이 회개하는 거, 이게 더 큰 그 기적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고 또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했지만 모세가 최후 순간까지 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존심 꺾고 회개하게 하는 거, 이건 모세가 하지를 못했어요. 인간이 회개하는 것은 모세 지팡이 가지고도 안 되는 그런 그 일이었습니다. 구약에 뭐 홍해 갈라졌지만 인간이 회개해가지고 뭐 구원받았다 이런 그 얘기가 그 없거든요. 결국은 이 인간이 회개하는 자체는 모세 지팡이 가지고도 안 되고 율법 가지고도 안 되고 이 말씀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았다, 그랬다 해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회개를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를 하게 된다면은 뭐 이 세상에 예수 오실 필요 없이 그냥 이 성경문 한 권 달랑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야 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 죽어야만이 인간이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마음이 부서지는 것이다. 그것이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들은 또 그런 생각을 안 갖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부서지고 내가 회개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왜냐하면 내 마음 부서지고 내가 회개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것까지 거야 뭐 내가 마음만 딱 먹고 나면은 회개가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그저 내가 좀 바쁘고 시간 없어가지고 기도를 못해서 내가 회개를 못하지, 이까지 그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다 이것을 별로 그렇게 그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물론 회개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면서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회개라면은요, 회개가 참 쉽겠죠.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부서져야만이 가능한 게 회개입니다. 내 마음 부서져야 돼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서 회개라고 하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없이도 이건 뭐 내 힘 가지고도 얼마나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교만이 감추어져 있는 그런 마음에서 무슨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그래, 그런 교만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회개라는 게 되어지는 것,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항상 내 마음이 부서지기를, 이런 기도를 우리가 시즌하고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부서지게 해달라.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내 아이가 교회 다니게 해달라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저 아이의 마음이 부서지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이 부서졌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죠. 부서진 마음이다, 마음이 부서졌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음이 부서진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이건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가? 하나님 나는 저주보다 마땅합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 부서진 현상이에요. 나는 저주보다 마땅합니다. 나는 저주보다 마땅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참 나는 감사할 뿐이고, 지금까지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았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먹을 수가 있었고 입을 수가 있었다는 것, 이것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감사입니다. 이러한 말을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마음 부서진 사람의 상태예요. 그래, 이런 사람은요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진짜 병들어 죽어도 싼 그런 인간인데, 진짜 병들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히 살게 하신 것, 참 그것만으로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진짜 모습이고 마음이 부서져 있는 사람 모습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기적은 홍해가 갈라진 그런 기적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부서진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 자기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던가, 진짜 병들어 죽었어야 마땅한 인간인데 건강한 것만도 참 감사할 그런 일인데 내가 건강하다고 얼마나 교만했던 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거, 이게 바로 회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러한 인간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저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부서지라는 거죠. 마음이 부서지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애굽의 장자와 같이 함께 죽었어야 될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간 되라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애굽 군사와 함께 빠져 죽었어야 마땅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만도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여지없이 뭐가 드러납니까? 교만이 드러납니다. 원망이 드러내고 말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간 고생을 시켰던 것, 그건 분명히 이유가 나와 있죠.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40년간 그렇게 고생시킨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낮추기 위함,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을 부서뜨리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낮아져야만이, 그들 마음이 부서진 그런 상태가 되야만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받습니다. 인간이 낮아져야 상대적으로 하나님 높임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낮추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인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팍팍 밀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항상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활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은 마지막 때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온통 세상에 좋은 것만, 이것만 잔뜩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것 정신 팔려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 세상은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이 이 세상을 꽉 뒤엎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상태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지옥 가는 그러한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볼 땐 참 바빠요. 너무 급하단 말이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딴 데 한눈 팔 그런 때가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느긋하죠. 왜냐하면 이 땅을 덮고 있는 정말 그 심판 우리가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온통 눈을 들어서 이 세상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느긋하게 살아갑니다. 정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도와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이 참 바쁘단 말이죠. 너무 급하단 말이죠. 심판이 꽉 뒤엎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인생 도와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인간이 그 심판 속에 생명으로 나오는 그런 인간 되게 하겠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기껏 우리 자식들을 공부 잘해가 대학 가게 만들고 직장 승진하게 해주고 사업 잘되게 해주는 지금 이런 일을 도우겠다고 한 때를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이미 종말의 때를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한가한 마음이 아니올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가한 마음이 아닙니다. 종말에 돈이 있다고 종말을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출세했다 그 빼가지고 뭐 종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거기 관심도 싸죠, 좋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 관심 두고 신경 쓸 일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급한 마음은 우리들 마음이 부서지고 교만이 꺾어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만 높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게 나한테 이익인가, 이것이 나한테 편하고 좋은 것인가, 제발 좀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런 인생으로 인도하십니까?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뒤덮는 종말을 보고 살아가는 신자의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자꾸 이 세상에서 얼마 벌어가지고 얼마큼 편안하게 많이 누리고 사느냐, 이게 관심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 이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해지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죽고 다시 산 것은 우리를 천국 보내게 한 예수님이 한 일로만 여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편은 그저 적당히 착하게 살아주는 이런 것으로 다 되는 줄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 버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야 그런 생각까지 산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건 진짜 큰 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아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고 반대로 인생을 사용하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 도와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용을 해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을 하시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가죠.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또 인생이 뭔가 하는 걸 제대로 알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생이 뭔가를 몰라요. 인생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저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그걸로 제일이죠. 그저 출세하고 성공하면은 그것으로 더 원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거 살아가죠. 오직 그걸 위해 땀을 수고하는 것, 그게 지금 인생 아닙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한 신자들은 그런 인생이 되면 참 곤란합니다. 진짜 곤란하죠. 신자의 인생에 제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제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 되어 살아가는 것. 지난 주일에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고 오신 축복은 말씀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들고 오시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의 사람으로 산다, 그건 이미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고 온 축복이 말씀이에요. 그런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미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말씀의 사람이 아니고 성경 묵상하는 게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했잖아요. 말씀의 사람은 내가 말씀을 소유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붙들어서 말씀이 의도한 대로 인도해 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천국 가는 좋은 환경에 들어가는 것, 이것만, 이걸 구원 생각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자체를 따라가는 자체가 구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 우리의 신자가 제일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환경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위기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의견 따라가는 그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만 따라가는 사람. 이게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세상 경제 환경이 너무 휩쓸리죠. 또 어떤 분위기만 휩쓸리고, 또 사람들이 의견에 우리가 또 많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죠. 불안해지죠. 그게 뭐냐면은 경제에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한국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고 환경운동 그런 분위기로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환경운동을 해야 되고 구제를 많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뭐냐면은 말씀이 없이 그저 분위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슨 북한 선교 떠드니까 우리도 북한 선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시키는 걸 하는 게 당연한데 분위기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뒤처짐 같으니까 하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말씀의 사람이 아닌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에서도 뭔가 힘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쪽 의견을 따라가 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 가면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이 큰 교회 목사가 말하는 거 몽땅 다 손들어줍니다. 큰 교회 목사는 상납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몽땅 손들어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뭐냐, 말씀이 지금 속에 붙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뭔가 힘에 따라가고 분위기에 따라가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말씀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세상 사정에 어떻든지 간에 끄떡없는 것입니다. 분위기 어떻게 흔들어가는지 끄떡없는 것이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 말을 할지라도 성경이 아닌 것 같으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내뱉는 그런 당당한 사람, 이게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그게 말씀에 붙들리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만 붙들려 산다면 전혀 관심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게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냐? 항상 여기에만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만 드러내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삶이 윤택하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끝나요. 죽은 후에 우리가 윤택해지는 것, 이게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지, 이 땅이 윤택해지는 것, 그거야말로 윤택해봐야 몇십 년이죠, 뭐.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말씀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고, 뭘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면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면은 예수님만 높이는 쪽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말씀하는 일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높이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뭘 해야만이 예수를 높이게 됩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주가 높여집니까? 이렇게 자꾸 묻죠. 근데 우리가 뭘 해가지고 예수를 높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선동을 예수 우리 왕이 아무리 불러도 그런다 해가지고 예수가 높여지는 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신자가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건 상대도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자동적으로 주가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에 예수님이 그런 낮아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높여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진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죠.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해지는 게 축복이라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부서진 것.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부서져서 이 돈이 날 살리는 게 아니고 주가 나를 살립니다. 나는 저주보다 마땅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 바로 그분이 진짜 축복을 받은 위대한 분이에요. 축복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도 말을 하고 있죠. 그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은 잘 알죠. 이스라엘 복받았다. 뭐 이게 33장 내용인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을 복받았다 이걸 생각하기 앞서서 뭘 먼저 생각을 해야 하냐면은 과연 이스라엘이 복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복을 받았다. 그러면 꼭 생각하는 것이 복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이 왔다. 꼭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복받을 만한 일을 했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사하게 보고 복을 줬을 게 아니냐. 자꾸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이건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교회가 자꾸 축복을 외칠 때에 꼭 하는 말이 뭡니까? 축복 받을 만한 일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복 받을 만한 일을 하고 나면 하여 복 준다. 이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 생각이고 뭐 세상 함께 살아가는 교회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닙니다. 만약에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복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이걸 분명히 물어야 돼요. 과연 이스라엘이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냐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봤지만은 그 신명기 흘러오면서 이스라엘이 뭔가 복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동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행동이 안 나옵니다. 온통 이스라엘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모습만 쫙 나열되는 것 이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주제가 뭔지 압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신명기 주제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실패와 실패 속에서 너희는 죄인밖에 안 된다는 것 이걸 낱낱이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란 말이죠.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좋은 일 한 것도 없고 뭔가 복받으라 일 한 것도 없는데 그런 실패한 죄인 주제에 무슨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실패한 죄인이라면 죽는 게 당연합니다. 죽는 게 당연하지 오히려 복을 받는다. 이것은요 진짜 우리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스라엘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택도는 소리죠. 이스라엘 선택받았다 해가지고 복을 준다면 멸망을 왜 시킵니까? 또 멸망을 안 시켜야지. 그냥 다 봐주고 알았다 알았다 봐. 네가 만두 살아가라. 뭐 봐줘야지. 결국에 이스라엘이 뭔가 복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신명기 33장 실패와 거듭된 그 속에 마지막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도 세상이 생각하는 같이 뭔가 해가지고 복을 받는다는 것, 이건 하나님 편에서는 없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 그러면은 내 한 걸 생각하죠. 내가 한 걸 생각하고 내가 과연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아예 처음부터 복받는 거리가 멀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뭔가 잘한 게 없어서 복받는다 그러면 조금 맥이 빠지는 감이 좀 또 있단 말입니다. 뭔가 잘해야 복받는다, 해야만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나고, 또 실패, 그런 거 실패도 복받는다 그러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사실은 내가 뭐하러 잘합니까? 뭐해도 복받는데. 그래, 그런 마음이 나기 때문에 못해도 복받는다 해버리니까 뭔가 좀 긴 빠지는 맥 빠지는 그런 느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패한 죄인이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실패한 죄인이 복 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 뒤통치는 거예요. 뒤통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간단하게 뭐 한절만 달랑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게 르우빈이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소 적지 않기를 원하오다, 이 말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한절만 달라가니까 이거 복도 뭐 조그만 복이라기도 손도 잠깐 잘라내는 그런 복증으로 여기고 있는 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한절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절은 계시 아닙니까? 하는 성경 아닙니까? 이 한절 안에 담긴 하나님 뜻이 엄청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6절이 르우벤을 향한 하나님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르우벤아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대수롭게 넘어갈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많이 나온 축복의 하나구나, 번성하는 거,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르우벤이 축복받았다 이걸 살펴보고 있는데, 르우벤이 축복을 받았다, 아 받았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이 앞서서 먼저 우리는 야곱이 르우벤에게 했던 그 말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했던 말, 창세기 49장 3절 4절 보면 야곱이 르우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뭡니까?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들에게 각기 그 아들이 했던 행동대로 후에 당할 일을 갖다가 미리 지금 예언하는 것, 그게 49장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르우벤에게 뭘 지금 그 예언을 합니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축복을 예언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르우벤에게 저주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고. 저주한 이유가 뭡니까? 르우벤이 야곱의 침상에 올라가서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지금 그 르우벤을 저주를 한단 말이죠.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침대에 올라가다 해가지고 그 침상 더러워졌다고 지금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까? 무슨 뭐 침대가 무슨 금으로 뭐 뒤덮인 그런 침대니까 심었습니까? 무슨 그럼 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르우벤이면 그냥 야곱의 침대에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진짜 습도력이 좋은지 올라가 뛰놀고 그래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 잠자려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왜 올라갔습니까? 그 야곱의 그 척, 그 척과 동침하느라고 야곱의 침상에 올라간 거죠. 그게 창세기 35장에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르우벤이 서모인 비라와 통관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르우벤이 아비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저주받을 일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래 그게 저주받을 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의 도덕과 상식은 당연히 아버지의 처하고 동침한 건 이건 극히 나쁜 일이니까, 윤리 도덕으로 나쁜 일이니까 이건 벌받아 싸다,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면, 아버지의 처 서무하고 동침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르우벤 저주는 서모와 동침한 자에게만 저주고 나머지는 저주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몽땅 저주에서 해당 사항이 안 된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럼 반대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돼버리죠. 그게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르우빈의 행동을 갖다가 단지 도덕적으로만 잘못됐기 저주받다 이래 생각하면 모순에 빠집니다. 항상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이 뭐냐면은 그 나라의 상황과 그 나라의 문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도덕이라는 그 나라의 상황과 문화가 연결되어 튀어나온 게 도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도덕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당연한 일인데 우리나라 가면 잘못되고 나쁜 일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도덕이 옳고 너희 잘못 이런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덕은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의 그 잘못됨을 갖다가 도덕적으로 따지면은 그건 곤란해지는 것이죠. 야곱도 뭐냐면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한 그걸 저주할 때 그 행동을 가지고 저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의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나오게끔 했던 인간의 속성, 그걸 르우벤이 지금 아니 야곱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네 속에 이러이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누가 도둑질을 하면은 도둑질이라는 그 행동 자체를 보고 욕을 하죠. 그래, 도둑질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욕을 하는데 하나님은 도둑질한 사람만 욕하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을 하게 한 인간의 속성, 그 속성이 있는 모든 인간을 욕을 해버립니다. 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갖다 윤택하게 하려는 그런 욕심에 살다 보니까 도둑질이 나온단 말이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 단지 남의 훔치다 이것이 아니고 왜 너는 그저 주어진 은혜로 살지 못하고 네 스스로 네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탐심 속에서 남의 걸 훔치느냐, 이게 하나님은 도둑질이에요. 그렇다면은 도둑질을 하는 행동만 한 그 사람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싶은 욕망 속에서 남의까지 탐심을 가지는 이것까지도 하나님 이미 도둑질을 한 것으로 보더라 이 말입니다. 행동 안 따할지라도 이미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르우빈을 저주한 것은 이러이러한 행동은 저주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이런 행동을 있게 한 너희 속성, 네 속에 너희 그 성품, 이게 바로 저주받을 속성이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르우빈의 속성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서모와 동침을 안 해도 우리가 바로 저주받을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왜? 르우빈의 그 성품과 속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돼야 참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주받을 속성이 뭡니까? 그 속성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르우벤이 자기 욕심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내 욕심대로. 야곱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싸그려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욕심으로 살아간 거. 이것이 바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르우벤과 상관이 없냐? 그렇게 말을 못하죠. 비록 르우벤 같은 행동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서 우리 욕심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르우벤 속성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나 우리나 똑같은 자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8절을 보면은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계모의 하체와 아비의 하체를 동일하게 말씀한단 말이죠. 따라서 르우벤이 그 서무의 하체를 드러낸 것은 결국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것과 똑같이 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마치 노아 때에 하나 그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있을 때에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체 드러낸 걸 까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노아가 함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 행동이 아니고 노아 식구가 살아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더러운 수치를 가려줬기 때문에 살아난 것인데 왜 너는 그 수치를 가려준 그 은혜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치를 까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방해하고 있느냐? 그 속성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준 것 아닙니까? 죄는 부끄러 수치입니다. 그걸 가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말이에요. 못 살죠.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쪽으로만 갑니다. 은혜를 무시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히려 드러내는 쪽으로만 자꾸 흘러가죠. 이웃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부끄러움을 통해 내 부끄러움을 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드러내고 그걸 재미있어하고 즐겨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본 루벤이고 저주받을 때 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루벤이, 야곱에게 저주받은 그런 루벤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는 죽지 않고 살고 번성한다, 축복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축복을 받아요. 이게 희한하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너희 장래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말했는데 하나는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반대의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야곱이 저주한 게 뭡니까? 그냥 허풍친 겁니까? 뻥한 겁니까? 그냥 야곱의 저주가 그러면 지나가 그냥 드로스토예요. 그런 것게 아닐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은, 야곱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루벤이 한 개인에게 지금 초점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벤 개인 축복받고 벌받는 거, 이게 관심이 아니라 루벤을 통해서 세상을 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저주는 루벤 같은 그런 속성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루벤 속성이 있으면 우리는 저주받을 자다, 이걸 증명해 버리는 것입니다. 루벤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 버리죠.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야곱편의 저주가 지금의 신명기 와가지고 약속도 앞에 축복으로 뒤바뀌어 버리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요한데 또 간단하죠. 쉽죠. 그게 뭐냐면 저주 안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걸 통해서 아, 우리의 실체는 저주구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저주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어요. 저의 실체 저주가 여러분이 저주입니다. 우리는 이미 저주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 저주가 하나님 편에서 축복으로 뒤바뀌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들, 이 기적을 가지고 축복이라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에 야곱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풍 떨어지는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를 구하는 자리로 밀어넣으시는 것,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전에 삼풍백과제 무너졌을 때에 10일 뭐 15일 다 돼가지고 몇 사람 떠났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가 무너진 그 건물에 딸리지 않고 뭔가 틈새가 만들어진 그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살아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고 다 멸망당하는 그 속에서 저주를 이기는 어떤 공간을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그냥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살려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건물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났을 때에 모두가 기적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았나 물었잖아요.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물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몽땅 심판받는 그 속에서 살아난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면은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왜 삽니까? 바로 그걸 증거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살렸습니까?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세상에 증거하고 그 은혜만 높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쪽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 자료로서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항상 우리를 낮추시는 쪽으로 밀어붙인다는 것,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를 낮추는 쪽으로, 뇌를 부서뜨리는 쪽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게 때로 우리한테 고생일 수가 있고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환경 하나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만 높이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과연 그 앞에서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내 인생 살아간다, 뭐 이름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마음대로 쓰이소 그만. 나를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기만 해주십시오. 이러한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너졌구나. 그거죠. 그걸 통해서 이미 주님의 높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묻고 물으며 살아갈 때에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부서진 사람이고 축복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홍해 갈라진 거 그것도 못 따라온 기적의 사람이에요. 홍해 갈라진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서진 거 이걸 바라보면서 그걸로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든지 그걸 믿지를 않는다든지 순종하지를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그만 끝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뭐가 이익인가, 한평 한번밖에 없는 인생이 잘 살아봐야지 이런 쪽으로 빠지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인생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항상 그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면 좀 편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언제나 주의의 뜻만 앞세우려고 힘쓰는 신자란 대한단 말입니다. 그런 신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항상 하나님이 하는 일에 참여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자식 잘 키우고 성공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그들 인생의 전부예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교회는 편 열심히 전도회가 부흥시키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예, 우리 교회만큼은 은속교회가 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간다면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은속교회가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은속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보통 교회가 해마다 피워보면 말씀 중심 교회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 중심 이거 완전히 뭐 약간 감춰라. 근데 말씀 중심 해놓고 속으면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입니다. 몽땅다. 말씀의 중심이라면 말씀이 끌어가도 말씀 앞에 둬야 될 건데 인간이 말씀을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은 말씀 중심이죠. 그건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모든 것까지 다 주께 맡겼습니다. 우린 그죠? 망하든지 죽든지 간에 주님께 맡기 우리 할 일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만 물을 뿐입니다. 항상 이런 마음 가운데 주 앞에 나오면 그게 지금 하나님을 하고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인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런 것은 결국 우리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인간이 주 앞에서 뭘 조건 내설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달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받아 일찍 죽어 싼 인간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감지덕진데 그 앞에서 뭘 또 내밉니까 뭘. 그저 우리들은요 죽이면 죽으면 되는 것이고 문 닫게 하면 문 닫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저 주의 뜻이 뭡니까 여기만 우리가 모든 신경을 곤두세 세워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그 나라에 합류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알고 믿게 된 건 우리 의지도 아니고 우리 자질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루빈 같은 자입니다. 루빈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 안에 있는 그런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저주를 이기는 그런 자리로 인도에 가셨단 말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자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내 인생을 편하게 사는 데에만 관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자가 살았다.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뭐 목사님 난 그건 뭐 신경 안 쓰고 그저 내일 당장 내가 돈 해결을 얘기도 저 신경 쓰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도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책 세울 게 뭐 있습니까? 저주 안에서 내가 살았다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언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자꾸 여기만 관심을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저주 안에 죽은 자라는 것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라는 것이 결코 내가 소리할 수 없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것 이게 진심으로 여러분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질 때 여러분은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만 높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진심으로 말씀에 소유되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높여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제일감치 저주 속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주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저주의 실체를 잊어버린 채 내 인생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높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가 무시되어 가려지고 있는 우리의 악함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이런 악함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게 다 부서진 가운데에서 세상도 보이지 않고 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피 흘리신 주만 보이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어서 말씀을 따라하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 현장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높이기에 소원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